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절은 지금도 유엔 본부 앞에, 국제연합 그 본부 앞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읍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바라는 이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한반도 현실에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더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구성하는 앞뒤 문맥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바 그 희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 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그 백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말합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약소민족으로 주변 강대국의 시달림을 늘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며 그 위에 군림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들을 물리쳤다. 이제 모두 우리 앞에 굴복하라.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힘을 자랑하며 떵떵거려보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력을 강화한다든지 군사력을 강화해서 국위를 떨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움으로 세상의 만백성이 그 길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가올 소망의 미래가 분쟁으로 얼룩진 오늘 현실과는 전혀 다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방식 또한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질서의 진정한 역전, 다시 말해서 칼이 보습으로 되는, 칼은 무기요 보습은 농기구 아닙니까? 칼이 보습으로 되는 그런 역전, 그 일은 바로 그 방법에서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경쟁과 갈등 그리고 죽음의 파멸을 의미하지만 보습은 화합과 평화 그리고 살림의 공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칼이 지배하는 세상, 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4세기경 로마 군사저술가인 베케티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팍스 로마나, 소위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로마 제국은 그 격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해야 했지만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왔던 로마 제국은 결국 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 격언을 따라서 군사적 우위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 아주 충실합니다. 역사가 입증해 주듯이 그 결과는 전쟁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정점에 이른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따르는 길과는 전혀 상반되는 길입니다. 통상적인 가치관을 뒤집어야, 전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몇 세기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아주 중대한 세계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성경 말씀의 위대성, 성서적 통찰의 위대성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사의 변혁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알다시피 중국에서도 전국시대를 거쳐서 경유하면서 그야말로 위대한 사상이 분출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죠. 격변의 전쟁의 시기를, 갈등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위대한 사상들이 봇물 터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비참한 상황을, 갈등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는 데서 위대한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유사한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경유하면서 이루어진 사상적인 전환, 바로 그 전환을 아주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 데 오늘 말씀에 이 통찰에, 오늘 말씀이 갖는 그 통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제2의 창조를 함축하고 있다. 이 선언이야말로 두 번째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조는, 이 두 번째 창조는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뒤집고 전적으로 새로운 법칙으로 세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에 대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한 그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 아주 유사한 예언을 선포한 또 다른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시 읽었던 그 4절과 동일한 그 말씀에 이어서 미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사꾼 출신다운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자기가 흘린 땀의 결실을 맛보며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누리는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평화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평화가 뭘 뜻합니까? 그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 평화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평화란 일상적인 삶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체의 폭력과 강요,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불안이 사라진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이 두 예언자의 선포는 지금 그 선포를 듣고 있는 백성이 여전히 기존의 논리에 매여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그 세계 안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나라가 아베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서 바빠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일공동기도회를 위해서 한국 측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한 10분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길을 나서야 되는 참입니다. 아베와 그를 뒷받침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 지난주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홍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여기 더하기 그에 준동하는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일으킨 사실상의 전쟁 상태가 아닙니까? 이를 일러서 경제전쟁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유사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총성 없는 사실상 전쟁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베 정부가 뭐라고 변명하든 그 저희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해서 이기감을 조성하려는 의도, 결국 사실상 1945년 그 전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제국주의의 야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베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많이 접했을 줄 압니다만 아베 배후에 누가 있나요? 일본회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파, 극우 보수 세력의 연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건전한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 유사 종교 집단.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일본의 국가 신도가 결합해서 그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일본회의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일본회의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황실 존중, 천황제를 그대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천황제로 부활하겠다. 이 얘기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 평화헌법 조항을 없애겠다.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겠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애국 교육을 하겠다. 전통적인 가족을 부활시키겠다. 여기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이 무릎 꿇는 사회를 만들겠다. 일본의 목표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가족관. 이 세력을 아베는 등에 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베는 일본 근대화의 선구로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상 천황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정한문, 한국을 정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도해서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인 뿌리를 형성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뭔지 압니까? 일본에서는 근대의 선구자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서구 열강에게 당한 것을 벌충을 만주와 조선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국체를 튼튼히 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내세웠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을 꼭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타자를 정복함으로써 자기 야욕을 추구하려는 그야말로 허접하기 그지없는 사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한편 아베는 만주국의 사실상 계획자였고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기시 노부스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애할아버지입니다. 평화헌법을 지지했던 친가 쪽의 계보는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헌법을 바꾸고 싶었던 전범으로서 나중에 면책되고 수상까지 또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아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아베는 1945년 전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본 지배 세력의 속마음,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제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일본의 지성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다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소위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다테마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 다테마에 대신에 속마음, 혼내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 혼내, 속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도금이 있죠. 도금 밑에 깔려있는 것을 지금이라고 합니다. 구리에다가 금도금을 하고 도금을 벗겨낸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그 새, 그걸 지금이라고 하는데 땅지자를 써서 바로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부 지성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섭게 유치한 발상을 지금 아베가 대책 없이 휘두르고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알려진 발언이 있습니다. 아베 첫 번째 내각의 법무대신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이나 북한을 향해서 비판할 때는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맥락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가세 진엔이라는 아베 정부의 1차 내각의 법무대신의 발언입니다. 국민주권, 기본적인 인권, 평화주의, 이 세 가지는 맥아더가 일본의 강요한 전후 레짐, 전후 체제 그 자체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진정한 자주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 없는 국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며 전혀 다른 정신적, 사상적 전통을 형성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에 이대한 자주와 평화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한 대목을 암기해 볼까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3.1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언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한 대목 역시 다시 새겨봐도 언제 되새겨봐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명문이요 이대한 정신의 유산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위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아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언제 다시 새겨도 위대한 정신의 그 통찰입니다. 우리에게 그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일궈냈고 지금 분단의 질곡을 넘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희망을 갖고 분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도발에 대응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그 모든 대비책의 밑바탕에는 세계 만민이 따를 수 있는 도의, 세계 만민이 따를 수 있는 인위를 그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 사람을 배척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헛된 망령, 그 망령을 따르는 아베와 그 지지 세력의 망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경제력보다 군사력보다 우선하여 민주주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길에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너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바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